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연약함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가 하는 것을 다시금 내 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또 부름을 입어서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들어서 알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전에 드렸습니다.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옳은 것 같고 그게 또 신자다운 것 같고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연약한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뭐 모르면서 범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에 알면서도 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고민과 또 의문과 또 의심이 많이 몰려올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한 어떤 신자의 기준과 모습 이걸 두고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도대체가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성령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내가 죄를 알면서도 이 죄를 끊지를 못하고 벗어보지를 못하고 그 죄악으로 끌려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성령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불안함 또 의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의문도 있고 또 의심도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라면은 그런 우리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내용으로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읽으면 얼른 이해가 되는 것은 신자가 진리를 알았으면서도 또 뭐가 죄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지었을 때, 짐짓 죄를 진다는 것은 죄를 알면서 죄를 짓는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뭐가 죄인가를 알면서 죄를 지었을 때에 또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과 맹렬한 불만 너희를 기다린다. 결국 우리가 얼른 다가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알았는데 진리를 알면서도 또 죄가 뭔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속죄할 기회가 없고 오직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얼른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이 또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이 마치 그 모르고 지은 죄는 뭐 괜찮은데 하나님께 용서해주고 봐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알면서 지은 죄, 진리를 알면서 지은 죄는 두 번 다시 속죄할 기회가 없다.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차라리 진리를 모르고 있을 걸. 그만 모르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막 죄를 모르고 지으니까 좀 괜찮을 걸. 괜히 진리를 알아갖고, 네, 전 목사가 괜히 진리를 가르쳐 줘갖고, 와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가. 뭐 좀 부담이 또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말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좋았을 것을.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진리를 말하지만은 이 진리의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을 때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겉만 맴돌고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도리.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죄인 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의 길이 열리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게 곧 진리란 말입니다. 그 진리를 알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내가 좀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난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아래 있다. 그것을 바로 진리를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이것이 죄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히브리서에서 말한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드린 그 참된 제사, 그 완벽한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났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 못 박히고 또 십자가 못 박히고 이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이미 족하고 그 한 번으로 완벽한 속죄 제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게 이제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오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안 짓는 자가 된다. 그게 믿음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것도 나는 진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죄 안 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죄에서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은혜를 파묻히는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치 믿음이 있다 그 얘기를, 믿음이 있으면은 죄를 짓지를 않아야지, 자꾸 이런 방향으로 인식들을 많이 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으면은 죄를 이기는 것이 좀 마땅하다, 이러한 그 개념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진리의 진짜 중심된 그 속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겉만 맴돌고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그 속 깊이 들어가서 진리의 실체를 보려면은, 진리의 그 속 중심에 머무르려면은 나의 실체를 분명히 봐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악한, 그 연약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그 실제 나를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죄악의 자리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여전히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나를, 주의 피가 여전히 나의 죄를 가리고 있는 그 현실을 보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가 본문에 다시 죄를 범한 적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런 구제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죄를 범하지 않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믿는 자가 죄가 뭔가를 알았으면서도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를 못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진짜 아는 그 신자, 진리의 속 깊은 그 맛을 본 그런 신자는 다시 죄를 지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속죄 은총 안에 있다,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진리를 알았다면 그는 이미 용서의 은총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 변하지 아니하는, 바뀌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님의 용서의 은총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게 알고 지은 그런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다시 그 사람을 위해 속죄한 제사가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미 용서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두 번의 속죄의 은총은, 속죄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한 번 용서로 이미 속죄는 끝났다 그런 얘기죠. 이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이제 못마땅 얘기는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뭐냐면 자꾸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마음껏 죄를 범해도 되냐냐 그 말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면서 뭔가 그게 잘못된 말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27절 다시 보면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심판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믿는다는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윈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 심판이 없이 무작정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겠지 않습니까? 분명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셨던 것뿐이죠. 나에게 물을 심판을 주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 얘기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 믿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함께 들여다 봐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의 구원만을 노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에서 내 구원만을 생각하지를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이 정도로 강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소매라는 맹렬한 불로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여기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주님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 안에,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겠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러한 신자가 뭐 죄를 법이 용서받으니까 만들어 살아가자는 그러한 쪽의 생각은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의 겉으로만 빙빙 도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자기 구원만을 보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지를 못해요. 믿음, 아 나의 구원이다.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속 깊은 실체까지 들어가서 믿음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자라면 용서의 은총 안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님의 그 죽으심, 주님이 담당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지금 나의 심판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신자가 죄에 대해서 담담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지나쳐버리고 그렇게 나가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죠. 바울처럼 깊은 탄식과 애통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두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탄식과 애통이란 얘기입니다. 심판을 믿기 때문에.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서 뭐 탄식이 나오는 이것이 아니고,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계신 것, 이걸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로 인해 죽으신 그분을 보기 때문에. 이게 진심으로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이란 얘기죠. 죄에 대해서 맹렬한 불로 소멸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겠다, 남겨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 못 받는가, 지옥 가는가, 이렇게 자기 문 집착에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진리의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존재만 남겨놓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 내 구원만을 자꾸 챙기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곧 날 위해서 믿음을 챙기는 이러한 모습에 지나지를 아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자꾸 내 구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초점을 두고 주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나를 생각하며 주를 찾게 되면은 어떻게든 내가 잘 믿어가지고 내 구원을 확보해 놓고 내 복을 확보해 놓고 다 끝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밖에 하지를 않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끊어져 버리고, 죄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도 관심이 끊어져 버리고, 결국 주의 십자가에서 내 심판을 보기도 틀려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나를 생각하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초점을 좀 몰아가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중심의 생활 습성에서 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자기 같은 활용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버릇을 많이들 보인다 그 말입니다. 가령 지구상에서 하루에 수만에 굶어 죽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 굶어 죽게 합니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고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하고 그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신자면서 그런 행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을 위한 것으로 챙기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을 위한 사랑이다. 수만 명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세상에 내놓으셨다는 그 점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아들의 희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만을 자꾸 가치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자꾸 내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원하는 것은 아들의 생명 가치는 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가치보다도 나를 가치 있게 봐달라 그 말이죠. 인간을 가치 있게 봐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고 나면은 당장 하나님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시면서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더 가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생명이 더 가치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죠? 뭐 입술로만 일단 답은 해놓으십시다. 어느 쪽입니까? 주님 쪽이죠. 일단 답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쪽이 더 가치 있는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쪽 답이 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항상 우리의 생각에 내 마음에 머물고 만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내 생명의 가치도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자기를 더 높이 봐달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의 그 고생보다도 네가 당한 어려움보다도 주님이 내 아들이 당한 고생, 그 고통, 그 고뇌도 크지 않느냐. 그걸 들이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크게 여겨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당한 고통보다 내 고통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 이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런 일 당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한 불평이 튀어나오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나를 좀 높이 봐주셔야 되죠. 이런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한 믿음을 나의 가치를 높이는 용도로 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 주셔야 되죠. 믿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해버리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깊이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진짜 그 믿음의 중심에 거하는 그 모습이냐? 돌아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말한대로 인간은 모든 걸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가지고 태어난 존재란 말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그 피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쏟아버리신 그 생명, 그 피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원수란 말입니다. 아까 물은 대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를 내 생명보다도 낮게 봐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수라예요. 30절에 보면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긴 거라겠습니다. 무엇이 피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내 속에 두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원수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심판의 대상 안에 우리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수, 심판은 원수를 향한 것이고 기준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기준되어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위를 기준해 가지고 만을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하면은 주님이 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느냐?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되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30절에 왜 주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느냐? 심판이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는 지옥 보내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지옥 보낸다 이런 의미로 무작정 몰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분하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주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냐 주님의 기준이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보고 살라 그 말입니다. 심판을 본다는 건 주님이 어떤 기준 하에서 세상을 구분하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 기준을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심판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은 쓸데없이 내가 나를 심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할 때 항상 기준은 내 행위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인데 그 주님의 은혜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무가치 여기 있느냐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심판의 기준을 잡고 내가 교회를 많이 빠진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이렇게 기준을 삼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다고 해봐야 겉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28절, 29절 보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 얘기는 민수기에 있는 그 내용과 연관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이렇게 말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고살자라고 하는 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한 대로 압살롬 같은 존재 이들입니다. 이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아라 그 얘기는 사람의 죽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의 죽인 죄를 대신해 뭔가 갚아가지고 그 죄를 면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죄를 대신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고 살인이라는 게 제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살인이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그자를 죽였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내가 뭉거뜨리고 받는 바로 그러한 행위라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주님의 은혜로 머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그러한 생명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 자체를 내가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무시하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전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를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속전을 받지 말라 이러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를 지르신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속죄의 은혜가 해당이 되느냐?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모든 걸 다해도 은혜를 따라갈 수 없는 그 은혜를 아는 그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해당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믿어서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만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모습은 은혜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죠. 이들은 은혜를 겨우 내가 잘 사는 것으로만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속전의 은혜는 결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은혜나 이 모두를 기꺼이 세상에서 내 몸 잘 사는 데에다 초점을 두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고 진노의 자식이다. 이 자리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망에 처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담당을 하셨거든요. 그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바로 이러한 존재가 신자고 이들에게 속죄의 은혜가 그들을 용서 아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보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을 다 가져와도 은혜의 가치는 발밑도 못 따라온다는 거죠. 날마다 나는 나를 가치 있게 보고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지키시는 그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다시 엎드려져야 되고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를 용납하지 아니하는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높이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신자고 하나님 백성이다는 것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성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바라보시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누구를 과연 하나님 원수로 대하시고 누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덮으시고 내가 담당해야 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귀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주님의 생명이 더 가치 있는 귀한 생명이 아닙니까? 가치 없는 날 위해서 참으로 귀한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내 것을 요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이익이나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 다 제쳐버리고 오직 생명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마음껏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께 나오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